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1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수양회 참 좋죠? 많이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그래도 이 수양가는 지대가 좀 높은 데 있어서 이제 시원한 편입니다. 더위는 더워야 돼요. 그죠? 여러분 더워야 더위 맛을 제대로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름의 맛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더위는 더워야, 여름은 더워야 되고 겨울은 추워야 그 계절의 맛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절의 맛을 톡톡하게 즐기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물건을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창조한 그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발명품을 만들면 그 발명품을 만든 목적을 가지고 그 발명품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창조물들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분명하게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은 지음을 받은 것마다 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쓰여질 때 그 물건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그 물건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도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천사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그 위치에 있을 때 이 천사의 그 직분을 행할 때 그 천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천사가 위치를 떠나버리니까 여러분 그 위치를 떠난 그 천사는 타락하고 대적자가 되더라는 거죠. 분명히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준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 위치에서 떠나버리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타락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천사는 섬기는 위치잖아요.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그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로 그 마음이 옮겨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준 원래의 그 순리에서 역행하는 그 위치에서 이제 떠나버려서 역행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고 거스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은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목적이 분명히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본분이라는 것은 본래 주어진 그 신분 또는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위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해둔 게 우리에게 준 위치인데 우리가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 위치에서 떠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 사람이 진짜 언제 행복하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 과연 행복하냐? 여러분, 그런 조건 안에서 가진 행복은 그 조건이 깨질 때 그 행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행복도 깨지더란 말입니다.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은 형평과 조건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준 위치, 직분, 그 본분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경제개발 그 협력기구 OECD에서 이제 조사를 했답니다.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도움을 청할 친구가 있느냐 하고 나라별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사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그 없다 그 말은 마음의 관계로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마음으로 이렇게 엮어진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을 만나서 마음이 흐르고 마음이 같이 하는 그런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어딘가 보니까 대한민국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비율이 가장 낮더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뭘 안 하냐 하면 마음을 나누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의 어떤 관계들을 형성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마음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여름 휴가 때 친구와 함께 여가를 보낸다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 보니까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대요. 7, 8년 전만 해도 10명 중에 3, 4명은 됐는데 지금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요새 TV나 이런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혼밥, 혼족, 뭐 혼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단어 참 많이 쓰죠. 혼자 사는 사람, 혼자 밥 먹는 사람. 그래서 식당에 가보면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테이블들이 배치돼 있어요. 맞죠? 그 혼자 술 먹는 사람. 그만큼 이제 따로따로라는 거죠.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때때로 내가 아픈 일이 일어나면 같이 아파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어려워하고 또 기쁨이 있으면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마음을 나눈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럴 때마다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눌 텐데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여왕 중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여왕, 이 영국 여왕 중에 보면 이제 역대 여왕들 중에 별로 얼굴이, 다시 말해 인물이 이제 별로 잘 생기지 못, 아름답지 못했어요. 좀 약간 못생겼어요. 그 사진,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예쁘게 나왔는데 그거는 화가가 기분 좋으라고 그래 그려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사실 그렇게 이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여왕이라는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남편을 아주 잘 얻었어요. 그 남편의 이름이 엘버트 경이에요. 이 남편은 사람이 아주 괜찮았어요. 이 아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크고, 그 아내가 여왕으로 있는데 이 아내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뒤로 굉장히 이래 정책을 잘 해서 이래 아내가 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보조를 참 잘해준 아주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과 이 남편 엘버트 경이 굉장히 크게 싸운 거예요.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 좀 남편 되는 이 엘버트 경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방문을 탁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영국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좀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야, 내가 내 남편에게 사과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있는 방을 찾아가서 노크를 한 거죠. 똑똑똑 하고 두드리니까 안에서 누구십니까? 예, 영국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노크를 똑똑똑 두드렸어요. 누구십니까? 예, 영국 여왕입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아, 내가 사과하러 와서 분명히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또 마음을 한 번 더 끊고 세 번째 또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하고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예, 여왕 빅토리아입니다. 아무도 대답도 안 하고 문도 열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집무실로 탁 와갖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앉아가지고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 다시 이제 엘버트 경이 있는 방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똑같이 여전히 누구십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예, 당신의 아내 빅토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 엘버트 경은 여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예, 아내를 기다렸지 여왕을 기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늘 이 빅토리아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왕의 위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만나지겠어요? 안 만나지겠어요? 안 만나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위치가 생기면 마음이 안 만나져요. 마음이 잘 안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여왕이 아닌 아내 뭡니까? 빅토리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알게 모르게 마음의 위치들이 참 많이 생겨져 있어요. 내가 옳다는 위치,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런 마음, 내가 잘한다는 것, 그런 어떤 마음의 위치들이 딱 생겨나면서 그 마음의 위치가 생겨나니까 마음이 흐르지 않고 마음이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둔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위치에 우리 마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절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겠고, 그 위치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마음의 위치에서 내가 이탈이 됐다는 거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떠나니까 마음이 들려지지가 않고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위치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해놨는데 사람이 진짜 행복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와있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고 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다윗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말할 수 있는 다윗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는 이 행복을 가졌고 이게 진짜 사람의 행복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람의 행복이 뭐냐? 이 사람의 행복이 다른 게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 이 행복 여러분 가졌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어떤 때는 여러분 나는 행복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불행한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나는 왜 감사하지 않지?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행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예, 하나님이 이 행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행복한 사람인데 어느 사이인가 마음이 하나님이 둔 이 위치에서 우리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행복하기보다도 우리가 고통해하고 우리 마음이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마음, 이 복에서 우리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다른 게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아무 일한 것도 없는데 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게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불법을 안행한 게 아니고 그도 역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도 불법이 행했어요. 그가 죄를 안 지어서 예?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도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예? 그 악을 행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도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은 허물이 있고 똑같은 불법을 행했는데 근데 그는 그 불법의 사심을 입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내가 너 그 죄 없다 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 인정받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도 죄를 지었고 분명히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왜 인정 안 합니까? 그건 죄를 안 지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를 씻어놨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놨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우리의 행위를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우리 행위 안 보는구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구나.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행위 안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 행위 안 보니까 내가 좀 육신적으로 살아도 좀 내가 이 육체에다가 나를 내어줘도 예? 뭐 행위 안 보는데 하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 속에는 악하다. 너희들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너희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지 않는 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도 어떤 선한 것도 진실한 것도 옳은 것도 들고 나와도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내가 악한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면 그 악한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생각과 반응하고 내 생각을 쫓아 흘러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거든요. 물론 육체를 가진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때로 유혹에 걸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다시 돌이켜지고 그 주의 마음이 떠올라지면 아 내가 이 생각에서 아 이 또 사단에게서 속았구나 하고 금방금방 우리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약하고 형편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해서 이런 우리를 온전하게 해놨다면 마치 이 육체를 온전하게 해놨다면 육체의 연약함 없다면 주를 의지할 일이 뭐 있고 주를 찾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된 조건을 하나님이 그대로 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는 기회가 되고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빠르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총각으로 있을 때 한 번은 광주에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대전에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심부름으로 이제 갔다가 돌아가는데 대전에서 돌아가는데 그날 저녁에 모임이 있길래 좀 급해서 좀 빨리 차를 몰았어요. 근데 왜 사람이라는 게 왜 있잖아요. 그 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꼭 오늘 이 경찰에게 걸릴 것 같은 그런 이제 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꼭 걸릴 것 같은. 근데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래도 앞차가 경찰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탁 밟으니까 그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걸 보면, 야, 경찰이 있는 신호다. 그래서 그때 내가 브레이크 밟으면 되겠다 싶어가 이제 좀 과속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커브 모퉁이를 딱 도는데 앞에 차가 브레이크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아 단속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 속력보다 속도보다 경찰이 나를 보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반갑다고 오락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안 반가운데. 그때 이제 형제 하나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타고 가는데 딱 걸리는 순간 이 형제는 눈 딱 감고 자는 척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네가 당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갑다고 오라는데 차를 이렇게 대는데 그 안 돌아가던 컴퓨터가 팽팽팽팽팽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하지? 어떻게 하면 이 순간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막 떠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경찰이 딱 오고 아유 가속하셨습니다. 면허증 주세요 하고 그러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가속했습니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아유 급해도 천천히 가셔야죠. 면허증 주세요. 그 이제 면허증을 떡 주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 아내가 지금 병원에서요 애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해서 갔습니다. 제가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총각으로 애 낳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그러니까 경찰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만이 아 그래도 조심해서 가시라 하면서 스티커를 안 꺾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탁, 이제, 그리고 딱 가는데, 이제 차를 몰고 다시 나오는데, 형제가 눈을 뜨고는 막 웃는 거예요. 내가 낯이 뜨거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진짜 재주 좋다. 네 진짜 수단 좋다. 너 앞으로 어려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네 재치 쓰고 네 수단 쓰면 되겠네. 응? 너 나 필요 안 하겠네. 꼭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날 너무 부끄러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기보다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이 있어서 1차적으로 올라오는 그 생각을 따라서 반응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반응하도록 지은 거예요. 뭐하고 반응하도록요? 하나님과 반응하도록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몸은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이 몸과 반응하는 건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맞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하도록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해야 할 우리 마음이 육신과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육신의 생각과 반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세계가 바로 우리 마음의 위치라는 거죠. 자주 우리를 둔 이 위치에서 우리 마음을 떠나게 하더라는 거죠. 제가 선교학교를 가기 전에 선교학교 추천을 이렇게 목사님이 해줬어요. 그 추천장을 들고 가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님이 썼을까? 근데 이 추천 봉투를 넣어놓은 이 봉투가 딱 붙어 있으면 안 뜯어볼 텐데 붙어 있을랑 말랑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표시 안 나게 싹 뜯어본 거예요. 보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희문 형제는 다른 건 기억 안 나요. 근데 그거는 기억나요. 이희문 형제는 삼손의 손에 든 낙이 특벼 같아서 써다가 쓸 수 없으면 버리세요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거 보고 시험 들 뻔했어. 아니, 뭔 이렇게 추천서를 이렇게 쓰냐. 잘 써줘야 되는데 쓰다가 쓸 수 없으면 버리라니. 어? 아니, 쓰면 뱉고 닮은 삼키고 써먹만큼 써먹다가 쓸모없으면 헌시착처럼 버린다는 거네.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막 열받으려 하더라고. 아니, 뭔 추천서를 이렇게 썼냐. 다시 봤습니다.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만 보니까 열받을 일이 없더라. 왜? 원래 낙이 특벼가 버려져 있다가 삼손이 잡아서 쓰다가 쓸 수 없으면 원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고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열받지. 버린 게 아니고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면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내 자리였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게 우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인데 우리 마음이 거기서 떠나버리니까 어느 사인가 뭐예요? 쓰임을 받고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 돼 있으니까 마음의 위치가 그 길을 떠나버리니까 그 글을 읽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 아니 이게 뭐야. 근데 특별은 특별 뿐이에요. 맞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자기 자리인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쓰임을 받고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다가 때때로 우리 마음이 섭섭해할 때가 있고 시험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가치를 높여놔서 그래요. 내 존재를 너무 높여놔버렸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내 가치를 너무 키워놔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내 가치가 귀한 자가 돼버리니까 어느 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위치에서 감사해야 되고 행복해야 할 마음이 그걸 다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고통 속에 그 마음이 흘러가더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세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놀라운 것들이 풍성한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타려면 자전거 타면서 넘어져야 돼요. 아무리 자전거 타는 모든 기술을 이해해도 타보지 않고는 배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을 배우는 곳이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는 곳이 하나의 교회 안에서 허락된 신앙인데 자전거를 타도 넘어지면서도 타는 거예요. 왜? 넘어져갖고 깨지고 까지고 상처가 나도 아픈 게 있어도 그 아픈 것보다 타는 즐거움이 크면 또 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게 막내 딸이 있습니다. 기집애인데, 여자애인데. 죄송합니다. 기집애라고 해가지고. 제 딸이니까 그래 얘기하는데. 근데 이놈은 불머스마예요. 노는 게.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 내가 보면 몸에 상처투성인 거예요. 막 무릎이 까지고, 손에 막 긁혀가지고 오고. 보면 상처난 흔적들이 많아요. 야, 너는 기집애가 좀 기집애답게 놀지. 왜 이렇게 불마스마처럼 노냐.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한날은 보니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인라인 스케이트 타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꼬리뼈가 다쳤는 것 같아. 막 죽는다고 막 그러더라고. 잠잘 때도 엉덩이를 바로 누워가지고 자질 못하더라고. 자기 엄마가 우리 애 엄마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얼음팩을 가지고 이제 수건에 싸가지고 엉덩이 밑에다 깔아주니까 그 이래 누워 자는데. 여러분, 엉덩이 그 애가 며칠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면 인라인 안 탈 줄 알았는데. 그래도 타요, 안 타요? 그래도 얘는 또 타더라고. 왜요? 예. 타는 즐거움이 얘한테는 더 큰 거예요. 맞습니까? 타는 즐거움이 크니까 또 타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이 믿음의 맛을 보면 때때로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있고 문제가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러나 마치 타는 즐거움이 크면은 좀 아프고 상처가 나도 또 타듯이 믿음의 맛을 보고 이 믿음을 배우면 또 믿음을 배우고자 해요, 안 해요? 하는데 우리는 에이 하면서 금방금방 사단이 주는 어떤 생각에 우리가 쉽게 끌려가서 이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육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한날 밤 한 12시 반쯤 됐는데 어떤 형제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밤 11시 넘어서 전화하는 전화는 반가운 전화가 거의 없어요. 맞죠? 뭐 문제가 일어나거나 사고가 터지거나 그런 전화가 오지 반가운 전화가 별로 없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그 형제님 부부가 대판 싸워가지고 막 진짜 이제 막 아내가 자매가 막 경찰을 부르니 하면서 막 목사님 우리 자매가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 형제가 전화 와가지고 지금 빨리 좀 와달라 하더라. 내가 그게 왜 가요? 밤 12시 반에, 예? 그래가지고, 형제님, 오늘은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그 부부 같이 좀 오라고 새벽에 좀 일찍 오라 그랬어요. 자매는 안 오고 형제만 새벽에 왔더라고요. 다행히 경찰에게 안 끌려가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왔길래 왜 싸웠니 물어보니까 이제 하여튼 싸운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아내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그래. 때렸다 카더라. 왜 때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가 때렸대요. 그러냐고. 형제님 아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그러니까 소중합니다. 진짜 소중해요? 그러니까 예. 소중한데 왜 함부로 다녀요? 다뤄요. 그래서 소중하면 소중하게 다뤄야지. 맞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대답만 하네. 소중하면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함부로 다뤄야 돼요. 소중하게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으면 소중한 데 쓸 거 아닙니까? 내게 정말 귀한 게 있으면 그걸 함부로 쓰겠어요? 귀한 일에 쓰겠어요? 정말 귀한 일에 쓸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창기 두 여인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여러분 재판 알죠? 거기 창기 두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들은 창기였습니다. 창기가 뭡니까? 창기는 아무 남자에게다가 몸을 파는 거예요. 적은 돈 몇 푼에 적은 그 유익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창기잖아요. 그들은 창기처럼 더러운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살고 그게 그들의 창기였는데 하나님은 그 두 창기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삶은 뭐였냐면 의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줬냐면 생명을 줄 거예요. 두 여인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그 삶은 더러운데 자기를 내어주고 그 가치 없는 데다가 자기를 헌신자처럼 버린 그 인생 삶을 준 게 아니라 생명을 낳고 생명을 품고 하는 의미의 삶을 주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참된 삶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두 여자가 하나님이 아이를 줬는데 둘 다 똑같이 잠을 자다가 한 여자는 아이를 생명을 빼앗겨버리고 한 여자는 생명을 죽이더란 말이에요. 잠을 자다가 빼앗기고 죽였습니다. 똑같이. 근데 한 여자는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이가 남의 여자 품 안에 있고 다른 애가 와 죽은 아이가 자기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일어났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또 한 창기가 이해가 안 갔어요. 한 창기는 아이가 죽었는데 여러분 아이가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면 예를 들어서 상고의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그렇게 낳은 아이라면 그 아이가 자기 품 안에서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게 의미 아닙니까? 맞죠? 근데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냐는 거죠. 바꿔야 되겠다. 이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잖아. 이건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에게 아이를 줄 때는 아이만 주는 게 아니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단 말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도 줬지 그 마음 안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여자는 하나님이 준 의미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품 안에서는 생명이 죽더라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산 아이가 그 의미 품 안에 들어와도 그 산 아이가 살겠어요? 또 죽이겠어요? 또 죽이는 거예요. 살려내질 못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준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성경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살리는 건 영이지. 여러분 육으로서 절대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준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품 안에서는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니까 다 살려내요 안 살려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정말 저주받아야 할 그 많은 아프리카 땅 전 세계 많은 복음 없이 죽어가는 그들이 다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다 살아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준 마음을 잃어버렸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 원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소중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함부로 우리를 내줘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예? 여러분 소중합니까? 뭐가 소중해요? 정말 내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소중한 나를 함부로 내준단 말이에요. 육신의 욕망에다가 나를 내어주고, 형편에다가 나를 내어주고, 생각에다가 나를 내어주고, 자존심에다가 나를 내어주고, 고집에다가 나를 내어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그 소중한 존재면 소중한 일에 들여져야 되고, 소중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가치 없는 것에다가 우리는 내어주고 살더란 말이에요. 세상의 그 욕망에 우리 마음이 내어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창기는 돈 몇 푼에 자기를 내어줘요. 자기의 가치가 그 돈 몇 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얼마로 책정해 놓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찾아봤습니까? 찾아드릴까요? 예,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얼마짜리로 매겨놨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가치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고 너무너무 귀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얼마나 크게 여깁니까? 맞습니까? 우리 대단하고 우리 정말 소중한 존재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우리인데 어느 사인가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함부로 내어주는 거예요. 함부로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적은 유익 하나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려버리고 이 귀한 복음의 일을 버려버리고, 예?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축복된 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중합니까? 여러분 가치 정말 새롭게 발견돼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생각에다가 육신의 생각에다가 나를 내어줘야 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삶을 살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그 귀한 향유를 옥합에다가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다가 붓더라고요. 그 여자에게서, 그 마리아에게서 그 향유는 굉장히 소중한, 어떻게 보면 자기 전부죠. 자기를 다 부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보고 그 장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귀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너무 자기에게 귀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자기를 드린 거죠. 맞습니까? 자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맞아요? 만약에 돈을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죠? 돈을 크게 여기면 그 돈이 여러분 귀하면 그 돈을 함부로 쓰고 싶겠습니까? 가장 귀한 일에 여러분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내 자신이 소중하면 내 자신이 가장 귀한 일에다 나를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이 여자도 자기에게 있는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더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에 자기를 드린 거죠. 근데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그들의 눈에는 허비하는 걸로 보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했던 그 제자의 눈에 그 광경이, 그 아름답고 축복되고 복된 그 삶이 허비하는 삶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섬기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복된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인 줄 아십니까? 가치 없다고. 이거 허비하는 삶이라고. 주를 섬기면 꼭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게 더 복될 것 같고, 그게 내게 유익될 것 같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속여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소중한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가치 없는 것에다가 나를 내어주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6장이죠.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몸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여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에게다가 나를 내어주고 죄에게다가 나를 내어주도록 만든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몸을 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위했는가 보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놨겠습니까? 안 해놨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진짜 많은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미친년 보따리 속에 보면, 풀어 헤쳐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보면 그게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꼭 껴안고 늘 껴안고 다니고 갖고 다니는데 뭘 저래 소중한 걸 갖고 다니냐, 뭘 저래 귀한 걸 갖고 다니냐 하고 빼앗아가 풀어보면 뭐 들어있어요? 깨진 사기그릇, 깨진 유리조각, 맞죠? 떨어진 고무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자기는 굉장히 그게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보따리도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의 보따리 풀어 헤쳐보면은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생각들로 꽉 차가지고 마치 미친년 보따리 속에 있는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보따리 안에도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신변을 염려하고 내 건강을 염려하고 내 노후를 염려하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안에 우리 마음에 그런 걸 다 담아놓고 살면서 마치 미친년 보따리 속에다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담고 소중하게 꼭 껴안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여기고 살더라는 거죠. 자,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죄에 이끌려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성경은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육체 안에 두고 살게 하신 것은 이 육체의 정욕을 쫓고 내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고 이 육체 안에 우리를 두셨는데, 가운데 두셨는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에게 이끌리고 육체가 요구하고 육체가 끌어가는 거기에 우리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이 둔 그 위치를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은 뭐라냐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 이건 이방인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쫓아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니.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는 바뀌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 순서는 바뀔 수 없는 순서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위치에서 떠나니까 이 순서가 마음에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바뀌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먼저 내 자신과 내 육신을 먼저로 여기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먼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세우고 그걸 따라서 결정하고 그걸 따라 내 마음에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을 마음에 버린 거예요. 내 판단을, 내 결정을 맨 꼭대기에다가 세워놨단 말이에요. 사울은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서,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여러분 그가 뭐가 크냐 하면 골리앗이 큰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커야 되는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짓밟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못하냐? 다윗은 똑같은 문제 앞에 골리앗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다윗의 마음 안에는 뭐가 커요? 하나님이 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 속에 빠지는 것, 근심 속에 빠지는 것,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건 마음을 더듬어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큰 게 아니고 사단이 넣어준 엉뚱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꼭대기에다 세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을 꺼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을 꺼주셨고 또 우리가 잘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세워서 그 종들을 세워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 돌아가겠습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뭐라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뭐라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기와 창기의 지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더러운 데다가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를 연약하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든 건 그게 너기 때문에 너를 믿을 게 없어. 그래서 너는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살도록 해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도록 해놨다는 거죠.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다 해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놓은 걸 믿지 못, 내가 하려고 하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금방 지쳐버리고 에이 해도 안 되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안 한 게 아니고 시도하고 해봤는데 안 되는데, 뭐 안 되는 게 아니고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계 안에 우리를 두셨단 말입니다. 아멘. 정말 창기의 지체가 아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신 이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그 아프리카 갔다 오셔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우리 같은 자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잖아요. 맞습니까? 종에게만 그런 삶을 살게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게 했고 여러분에게도 다 그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옴란에다가 죄에다가 우리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가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렇게 살도록 해놨는데 에이 생각 믿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예. 더 이상 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준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 우리 인생 속에 삶 속에 이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 마음이 나를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이 드려진다면 정말 가장 귀하고 행복한 삶을 주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